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 호기심은 이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하는 강렬한 열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서 돈을 내고 점을 치죠. 점을 치는 것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 미래를 미리 안다는 것은 예측, 예상, 그리고 예언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측은 영어로는 prediction이죠. 그리고 예상은 expectation. 그래서 이 예측과 예상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날씨를 미리 아는 것. 그것도 이 날씨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뭐 주식이 뭐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그리고 뭐 환율이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그 경제적인 지표나 아니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스포츠에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라는 팀과 B라는 팀이 경기를 할 때 어느 팀이 이길 것인가 이게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선수단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선수 개개인의 탤런트 또 뭐 과거 상대 전적 등 여러 가지 스포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시에는 이변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한편 예언은 어떻습니까? 그 예언은 영어로는 프로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미리 말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데이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만약 스포츠에서 A팀하고 B팀이 이제 경기를 가지는데 A팀이 약체라고 하더라도 A팀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예언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가능하다고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하는 것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예언에 주로 사용되는 레퍼토리는 그 천재지변이죠. 뭐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염병, 전쟁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과 예상 그리고 예언을 제가 간략하게 서머리를 해보면 예측과 예상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률이 높은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예언은 확률이 아주 낮은 것, 그래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나오는 책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나 아니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이 0%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냥 0%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이제 창밖을 내다볼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께서 공중강림을 하실 때 이 구름 속을 뚫고 올라가서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천년왕국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러한 세상이 올 수 있을까? 그렇죠? 뭐 세상적인 뭐 지식이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확률 0%인 아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예언된 내용들 이렇게 확률이 0%인 이러한 예언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내용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사례들을 보면서 이러한 불가능이 어떻게 가능으로 변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매우 낮은 확률로만 여겨졌던 이러한 사건들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예언된 내용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아주 무감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그냥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을 잠시 옆에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적인 눈으로 이렇게 예언된 내용들이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이 대체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함께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확률 0%인 예언들이 성취되는 사례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성취될 예언들, 뭐 앞으로 성취될 예언들은 뭐 세상 종말이라든지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예언들인데 이러한 예언들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신앙관으로 이 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의 예언들이 기록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이사야서 46장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은 없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두 번을 반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대략 1000개 이상의 예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000개 이상의 예언의 내용들은 성경 전체의 내용들의 대략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 그 1000개 이상의 예언들 중에서 반 이상이 이미 성취가 되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 반 이상의 예언들이 성취됐다는 말에 뭐 크게 놀라지 않으시네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예언은 뭐 성취될 수 있는 아니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이 0%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한 0%의 예언들이 이미 수백 개가 성취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세계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언의 내용을 한 사례만 제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계사와 그 성경에서 나온 예언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쉽게 아 예언이 성취가 됐구나 하는 것을 뭐 성경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 없이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니엘서 8장에는 메대 페르시아 왕국이 그 알렉산더의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그 사실이 200년 전에 다니엘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다니엘은 바빌론 왕국을 거쳐서 그 메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에 그 메대 페르시아는 그 바빌론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영토와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아주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죠. 그렇죠. 신흥 강국이었죠. 반면에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는 아주 그 페르시아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그리스 왕국이 메대 페르시아 왕국을 그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은 사실 불가능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서 8장에 보시면 예, 먼저 20절, 21절에 보시면 그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숨염소는 그리스 왕이며 그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다. 그러니까 그리스 왕국의 첫째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그래서 큰 뿔은 알렉산더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거기 7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그가 그 순양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았더라. 그러니까 그가는 이제 순염소죠. 그 그리스 왕국. 그리스 왕국이 그 순양, 그 메대 페르시아 왕국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았더라. 그러니까 메대 페르시아 왕국을 멸망을 시켰다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8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숫염소가 힘이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네 개의 두드러진 뿔들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 나더라.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 왕국이 이제 바빌론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크게 되면서 그 알렉산더 왕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갑자기. 그렇죠? 그것도 이제 8절에 보시면 큰 뿔이 꺾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리스 왕국이 이제 네 개로 알렉산더 왕이 죽은 이후에 네 개로 분열이 되죠. 그것도 8절에 보시면 네 개의 두드러진 뿔들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 나더라. 이렇게 예언이 정확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22절에도 보시면 그런데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으므로 네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설 것이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을 보시면 뭐 단순히 그 그리스 왕국이 메대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예언뿐만 아니라 그 알렉산더 왕이 젊었을 때 일찍 죽게 된 이후에 그리스 왕국이 네 개로 분열될 것이라는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200년 전에 예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나오는데 이 예언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예언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예언입니다.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 구원자, 구출자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같은 의미의 그리스 말은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메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왕국에 해당되는 예언들처럼 성경 몇 구절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메시아를 암시하는 예언들이 한 수백 개가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메시아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예언은 적어도 수십 군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백 개, 수십 개의 그 메시아의 예언들이 모두 동일한 내용이 아니고 이 조각조각 나눠져 있어서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이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그냥 한 구절만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메시아를 나타내는 예언인가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마치 메시아의 예언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 나갈 때 비로소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고 통치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도 퍼즐을 맞추다 보면 퍼즐 하나만 보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퍼즐을 다 맞추면 이게 전체 그림이 나오는 거죠. 뭐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 예언들을 이렇게 맞춰 나갈 때 정말 메시아에 대한 전체 그림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전체 그림이 보이고 그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잠시 옆에 내려놓으시고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는지, 그리고 모든 이 메시아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게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가능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처음 예언이 되었을까요? 뭐 성경의 가장 거의 첫 부분이죠.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예언이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이브가 그 뱀에게 속아서 그 죄를 짓게 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의 말씀을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 너와 여자, 그러니까 뱀과 여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 씨와, 그러니까 뱀의 씨죠. 뱀의 씨와 그녀의 씨,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 구절을 조금 분명하게 확실하게 읽어보면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씨는 여자의 씨죠.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뱀의 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뱀 자체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은 보통 뱀이 아닌 거죠. 그 여자의 씨가 나오는 수천 년 후까지도 살아서 존재하는 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아담과 이브가 이제 뱀에게 속아서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다가가서 물으시죠.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 이렇게 좀 비겁하게 대답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브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이브는 어떻게 대답을 하죠? 뱀에게 속아서 먹었다, 이렇게 뱀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물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저주의 말씀을 내리시죠. 그 이 사실만을 봐도 이 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사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예,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그렇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메시아는 여자의 씨,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뭐 천사들이나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범위가 아주 브로드하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언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나오는 범위를 점점 더 좁혀 나갑니다.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22장 그 17절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씨가 그 창세기 22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씨로 그 범위가 좁혀져 나간 거죠. 그 여기 지도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세 아들, 그러니까 야벳, 셈, 함, 세 아들을 통해서 여러 족속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는 그 셈의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 보면 수십 개의 족속들이 있잖아요. 근데 확률이 벌써 수십 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족속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그 사라에게서 난 그 이삭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21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창세기 21장 12절에 보시면, 한번 뭐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해 그 일을 내 눈앞에서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대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제 이삭의 씨로 이제 그 범위가 더 좁혀진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창세기 49장 9절에 보시면 그 유다는 사자 새끼니라 이렇게 구절에 기록을 하면서 10절에서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홀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홀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제는 유다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거기서 야곱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유다가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된다고 이렇게 메시아가 나오는 범위를 점점 더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11장을 보시면 메시아는 유다의 후손 중에서 이새의 가족에게서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메시아에 나오는 범위가 이제는 이사야서에 가서 보시면 이새의 가족까지 좁혀집니다. 그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만 제가 찾아보도록 한번 여러분께서도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를 다 그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예, 제가 입력을 못해서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고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강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의 위에 머무시면서.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난다. 그러니까 이새의 가족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게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새에게도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다윗 왕의 후손들에서 나온다는 것이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이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구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무엘기하 7장 1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 16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무엘기하 7장 16절은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집과 다윗의 집과 내 왕국이,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내 앞에서, 다윗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선다. 엄청난 약속이고 예언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 왕자가, 다윗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영원한 왕자와 영원한 왕국을 약속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럼 보통 이제 세계사를 보면 왕이 있고 이제 왕이 왕국을 통치를 하잖아요. 그럼 왕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의 후손들이, 그 복수의 후손들이 이제 계승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건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영원한 왕자와 왕국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나요? 다수의 다윗의 후손들에게? 아니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다윗 왕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사야서 9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시면 제가 9장 6절과 7절을 읽어볼 텐데 여기서의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하나, 한, 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아이와 한 아들이 강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7절에 보시면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 왕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 영원한 왕좌와 영원한 왕국을 계승을 받고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왕국을 굳게 세운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열심을 낸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지겠죠. 믿으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약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다윗의 후손의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이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통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마리아의 계통이 이제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통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면서 그 요셉의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을 쭉 타고 올라가면 공통 조상이 나온다는 거죠. 이 공통 조상이 다윗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당하게도 합법적으로도 다윗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그 생물학적 바이오로지컬리 생물학적으로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계나 모계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혈통 관련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를 하신 거죠. 물론 다윗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혼자만은 아니겠죠. 근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가서 5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제 구약 성경의 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를 하신 거죠. 물론 다윗의 혈통이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물론 베들레헴이 이제 큰 뭐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 혼자만은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메시아의 출생 장소뿐만 아니라 사망 시기도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다니엘의 70일회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71회를 보시면 메시아가 세상 속에 나와서 끊기는 그 시기, 그리고 그 끊기는 게 그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언을 하면서 그 다니엘의 71회 중에서 첫 7일회와 그 62일회를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AD 30년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그러니까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야 되고 또 출생지는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그분의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나와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AD 30년에 끊기는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거는 뭐 뭐 이런 메시아 예언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메시아 예언들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미래에도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밖에도 여기 그 테이블 제가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이 테이블을 제가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뭐 일부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을 모두 성취했다는 많은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뭐 조금 전에 이제 살펴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여자의 씨, 이 말이 이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지만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그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아주 그 상세하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1장을 가서 보시면 그러한 그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메시아의 탄생지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들이 학살이 된다는 것도 그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이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헤롯 왕이 그렇죠?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미리 듣고 그다음에 이 베들레헴의 군사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그 마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예언도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를 알리는 사자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를 하죠. 그래서 이 예언도 이제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완벽하게 성취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이사야서 9장 1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한다는 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4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확실하게 성취가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표적과 이적, 특히나 이제 병든 자를 고친다는 그 신유의 그 기적들, 그 표적과 이적들이 이제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6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완벽하게 그 예언을 성취를 하셨죠. 뭐 병든 자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셨잖아요. 자,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뭐 자세하게 상세하게 살펴보기는 힘들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 다니엘의 그 70일에 맞는 그 AD 30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죽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표적과 이적을 충분하게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한다는 것도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은 30개에 배반당한다. 이것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제 배반을 당하고 은 30개에 팔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죄의식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은 30개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토기장의 밭을 사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이 구약 성경에서 상세하게 예언이 되었고 정확하게 성취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주 자세하게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성취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 많은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하는 게 가능할까요? 뭐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수백억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예언들을 모두 성취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혼자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사람이 성취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뭐 사람이 성취하기에 불가능한 예언들입니다. 그리고 뭐 수백억 사람뿐만 아니라 수백조 무한대의 사람에게 이 예언들을 다 가르쳐주고 한번 성취해봐라 한다고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구약 성경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성취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단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언들을 모두 성취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필요 없었을까요? 메시아가 필요 없어서 뭐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리스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북쪽에는 그 시리아 왕국 그리고 남쪽에는 그 이집트 왕국에 그 끼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외세 탄압을 많이 받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뭐 그 영적으로 아주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하루속히 빨리 와서 그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그런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건설을 해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말 어느 때보다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테이블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메시아의 예언들을 성취를 하셨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의 예언들을 잘 몰라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 그 지혜자들이 별을 보고 아 유대인의 왕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예수님께 경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헤롯 왕도 그렇죠? 그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지혜자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그렇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서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학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헤롯 왕의 행동도 사실은 메시아가 오실 것,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메시아의 예언들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조차도 다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메시아의 모든 예언들, 확률 0%인 이 모든 예언들을 성취를 하셨는데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의 예언들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함께 살펴본 그 이사야서 11장, 미가서 5장, 뭐 다니엘서 9장, 뭐 이사야서 53장 이 거기에 나오는 예언들을 모두 성취를 하셨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재림에 관련된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재림에 관련된 예언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 주기를 아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초림의 예언들보다는 메시아가 왕으로서 오셔서 왕국을 건설하시고 통치한다는 재림의 예언들에 뭐 더 꽂혀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그 재림의 예언들을 성취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재림에 관련된 예언들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엘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악을 제거하실지에 대해 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예언들이죠. 뭐 우리도 지금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는 아주 상황이 좋죠. 그런데도 우리도 우리나라의 그 악을 제거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악을 뭐 4월 뭐 총선이라 이런 걸 통해서 제거해 주기를 우리도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이 훨씬 더 강했겠죠. 그렇죠? 그 이사야서 2장 4절을 보시면 메시아가 왕국에 평화를 가져다 주셔서 더 이상 전쟁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들을 생산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군사훈련이 필요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사야서 2장 4절입니다.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쟁기날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메시아가 왕국에 평화를 가져다 주셔서 더 이상 뭐 무기가 필요 없으니까 농기구로 만들고 그리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군사 훈련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도 이러한 왕국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면 수백 개의 그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초림과 재림의 예언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게 이게 너무 어렵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 처음 오신다는 초림, first coming,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신다는 재림, second coming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주요 인물들에게도 보여지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죠.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함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 앞에서 사라지셨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재림 때 다시 영광스럽게 우리 앞에 나타나시겠죠. 이러한 패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리더나 지도자, 왕으로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두 번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그 모세에게도 보여지는 패턴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리더로서 쓰다가 결국은 이집트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숨게 되죠. 그 미디안 땅에 가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영광스럽게 다시 나타나서 막 이적과 기적을 그 이집트에서 그 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주 영광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이러한 패턴은 또 다윗 왕에게도 보여지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다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영웅으로 막 각광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사라지게 되죠.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 사라지게 되다가 다시 두 번째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뭐 요셉에게도 이러한 패턴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패턴이 구약 시대의 주요 인물들의 삶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의 재림의 예언들만을 고대하면서 그 당시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초림과 그 재림에 관련된 예언들을 전혀 구분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흠잡기에만 열중을 했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네거티브 전략, 그렇죠? 흠을 잡기에만 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 나이가 5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이거 완전히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주장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완전히 신성 모독자구나.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동안에 그 많은 메시아의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죠. 그렇죠? 병든 자들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시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많은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사탄의 힘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예수님의 탓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의 탓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마음 속에 아주 강팍하고 부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에게 계속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외적인 축복을 받고 그러면 외형적인 그런 메시아 왕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먼저 그 내적인 그리고 영적인 성품이 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그 사람들의 내적인 성품과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물론 산상수훈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예언들을 모두 성취하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걸려 넘어진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휴거와 부활이라는 몸의 부활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예언과 약속을 받았죠. 믿으시죠? 예. 그래서 믿으시면 그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을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장차 썩을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하나님의 예언에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이 하나님처럼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늙지 않고 영화롭게 이렇게 이러한 외형적인 것만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준 성품입니다. 뭐 우리 같이 이제 죄성을 가지고 사람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로마 사람들, 핍박한 로마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와닿지 않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그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내적인 도덕적인 품성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내적인 본성, 성품을 갖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원해야 됩니다. 갖고 싶다고.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에 가깝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Perhaps today, 여러분들 항상 마음속에 두고 계시죠. 우리가 휴거나 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만을 바라면서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예수님만을 알지 메시아의 그 재림의 메시아의 예언들만을 생각을 하면서 그 초림의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과 큰 차이가 없겠죠. 저를 포함한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 성취될 확률이 0%인 구약성경의 메시아의 예언들을 모두 성취하시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건디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내적인 도덕적인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